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열 하루 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을 한이 있어도 이들을 살려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담아 놓은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총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전까지 28장까지는 십계명, 이 신의 산 언약의 조항들을 조목조목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한 이 전초적인 작업으로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29장부터 해서 신명기가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셔서 나랑 다시 언약을 맺자,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언약을 맺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 키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을 계속 보시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그 앞에 바로 앞에 구절인 2절과 3절을 보시면 2절 중반부터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네, 이제 다시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하신 일을 봤다고 하는데 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보는 눈을, 듣는 귀를,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4절의 말씀은 그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장님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뒀지만 원래 히브리어의 이 단어인 베리트란 단어를 온전하게 담아내지는 못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은. 언약을 한국어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말씀 언자를 쓰고요. 약속할 때 쓰는 그 맺다, 묵다라는 뜻의 약속할 때그 약자를 써서 말로 약속을 하다는 뜻이 언약이라는 한국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쓰인 이 언약이라는 원래 단어는 사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이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모순되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개념이고요. 법적인 관계를 맺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관계를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이지만 관계적인, 인격적이지만 이 법적인 관계가 바로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저희 머리에 딱 단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문화에서 이런 언약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 내가 평생 이 한 사람만 내 배우자만 배타적으로 사랑하겠다고 약속, 언약을 맺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이지만 이 둘의 관계는 그저 인격적인 관계를 넘어 법적으로 구속이 된 서로를 강제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된 겁니다. 결혼을 해보신 분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분명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이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어간다는 것은 그저 결혼 전에 상대방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좋아하는 감정, 그리고 상대방만 보면 나의 가슴이 뛰었던 그것만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때로는 막 가슴 뛰는 애틋함으로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때로는 이 약속에 묶여서 내가 이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때로는 강제적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기도 하는 겁니다. 법적이고 인격적인 게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결혼 안에서 저희는 이 법적이고 인격적인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결혼 이후에도 종종 결혼 이후에도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제가 종종 얘기를 할 때 나는 끝까지 이 사람을 가슴 뛰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상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을 하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늘 청년들에게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땐 이렇게 가르치곤 했었습니다. 결혼은 둘이 결혼을 해서 같이 피바다를 노져가는 일이다. 너희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둘이 손을 잡고 불길 가운데로 뛰어드는 일이다. 근데 거기서 너희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처럼 온몸이 녹아서 성화가 될 거다.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가슴이 뛴다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손에 꼽게 한 한두 분 정도 뵌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가서 심전도 검사라도 좀 받아보라고. 아니면 호르몬이 나오는 뇌하수체 이런 데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가슴이 계속 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슴 뛰는 사랑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약속으로 올가매야 강제적이고 그렇죠? 기계적인 요소가 있어야 상대방만을 사랑할 수 있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가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했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정말 감격스러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이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둘이 언약의 관계를 맺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배신합니다. 하나님 아니라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게 더 좋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부추를 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신보다 다른 우상들이 다른 우리를 책임져 줄 것만 같은 다른 것들이 더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결국에 언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신실하게 사랑을 하지 못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써먹으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랑 다시 언약을 맺자.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첫째가 태어난 지가 저희 집 첫째가 태어난 지가 한 10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이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한 40도가 넘어간 새벽에 한 2시, 3시가 넘어가는데 애가 열이 40도가 넘어가는데 열이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첫 아이니까요. 얼마나 이게 긴장되고 무서워요. 그래서 아이를 끌어안고 새벽 3시인가 급하게 차를 타가지고 응급실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온갖 신호를 다 무시하면서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그렇게 황급히 응급실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이가 독감이라고 이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의사가 저를 위로해줬고 사실은 별거 아닌 일이었던 거죠. 열이 금방 떨어져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면서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순간 아이를 끌어안고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희성아 너 오랜만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다가 그 우상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우상들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할 때 그리고 나에게 재앙이 찾아올 때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가서 찾는 겁니다. 이게 40년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 나랑 다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저희가 읽었던 이 4절의 말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들은 구약 성경 내내 반복됐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 길고 끔찍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 때도 반복됐던 이야기죠. 이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 때도 이 일은 반복이 됐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은 늘 하나님께 이랬습니다. 보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처럼 들었지만 듣지 못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다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이하를 주석하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성경 신학자는 이 신명기 본문에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정이 저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30장에 넘어가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깨닫지 못하는 마음,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너의 마음에 내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볼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로 마태복음, 아니, 복음서를 지나서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면 바울이 이렇게 나중에 표현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대한 가르침을 줄때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새 언약을 위한 나의 피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어야 할 피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흘렸어야 할 피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실패했으니까 다시 언약을 맺자. 또 언약을 다시 맺자고. 이제는 아예 파기될 수 없는 내 아들의 피를 흘릴 새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 앞에 하루하루 충실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분을 써먹지만 말고 내가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